목사가 요한계시록을 몇십 번에 걸쳐서 이제 강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입니다. 모험이에요. 특히 주일 아침, 오전 예배, 이것들을 이제 강의한다는 게 저에게도 모험이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엄청난 공부가 되는 그런 그 시간입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려우냐 하면 이게 같은 주제를 4, 50번을 이제 쭉 이렇게 좀 설명해서 이게 나가다 보면, 그럼 지루하게 되고, 그래서 뭐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정말 잘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지루하지 않게, 그러면서 이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게 제 최선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저도 어렵습니다. 일단은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계시록 때문에 이제 이단이 되고 가정 파탄이 생기고 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계시록이란 책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아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9절 가서 보면은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을 해라. 그래서 1장부터 22장까지가 세 부분으로 나뉜다. 내가 본 것들, 1장에 있는 게 사도 요한이 AD 90년경에 그 땅에 살면서 봤던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들은 2장과 3장, 사도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 그 지방에 있던 그러한 그 실제 그 교회들, 그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 이거를 이제 기록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후에 있을 것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땅에 일어나지 않았던 것들, 이거를 4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섭리, 그 다음에 경륜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성이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걸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 이게 여기 계시록에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어느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야 될 게 될 때가 어디냐, 새 예루살렘이라는 저 도시예요. 그 도시에 대한 기록은 계시록에만 있어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되는 그 말씀, 새 예루살렘 도시에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이런 걸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모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험, 모험을 했는데 벌써 10번을 했습니다. 10번. 그래서 오늘은 11번째 이제 모험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2장에서 3장은 사도 요한이 살던 AD 90년, 95년경에 지금의 터키라고 한 나라, 그 나라가 그 당시에는 로마 지역의 아시아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으로 불렸어요.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시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7개의 실제 교회가 존재를 했는데, 일곱 개 말고도 여러 교회가 많이 존재했는데, 이 일곱 개 교회가 우리 성도들 아니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이렇게 주시면서 그래서 그 일곱 개 교회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를 2장 3장에 이제 기록을 하라고 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에베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이렇게 쭉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꺾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버가모가 맨 위에 이렇게 북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데,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이제 시험을 한번 보려고요. 이거를 7번, 8번 시간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한번 좀 이렇게 생긴 거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가 버가모, 이게 되는데, 오늘은 버가모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틀어서 이 밑으로 가 있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런 데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 주에 걸쳐서 제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제 설명을 했고,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의 음행과 우상 숭배로 멸망한 교회. 여러분, 교회가 멸망을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해요. 음행을 해요. 이렇게 다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혹시 이와 같은 특징이 남아있으면 신속하게 버려야 돼요.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촉구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특히 마지막 시대에 다음 주에 나오는 사대교회까지 이렇게 이제 하면서 교회가 계속해서 나빠지고 망가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데, 예,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두아디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버가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에베소, 예,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맨 위에도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 꺾여요. 그래서 얼마쯤 가냐 하면 한 65km. 이렇게 이제 동남쪽으로 내려가면, 예, 그러면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이제 도시가 나오는데, 예, 두아디라 밑에 사대가 있어요. 사대. 예, 사대하고 버가모 사이에 놓여 있는 조그만 공업 도시다. 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바빌론, 예,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페르시아,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이제 전 세상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도시들은 대개가 다 그리스 제국, 예, 이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하던 그런 그리스 제국의 그런 시대에 이런 도시들이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런 이 도시도 알렉산더 대제라고 한 사람이 주전 한 300년경에 세운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도시를 세우고 났는데 상업이 이제 발전하고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장사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많이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어느 정도 뭐 인구의 5%고 뭐 하여튼 뭐 3% 유대인들을 받아들여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든 그런 도시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도시 안에는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그 안에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계시록에 이제 7개 교회가 나오는데 이 7개 교회 속해 있는 그 도시가 있잖아요. 그 도시 중에 가장 볼품없는 그런 도시가 여기 나와 있는 두아디라입니다. 그래서 가서 유적이나 이런 거 살펴봐도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렇게 가서 보시면 유적이 있어요. 지금 가서 이렇게 보시면 두아디라에. 근데 이렇게 다른 데 버가모나 뭐 에베소나 이런 데처럼 엄청난 규모의 그런 그 유적은 아니에요. 별로 이렇게 그 유적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볼품없는 그런 도시다. 그런데 이 도시가 우리 성경에 또 나와요. 유명한 그런 사람이 이제 한 명이 나옵니다. 이 두아디라 출신의 여인이 하나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4절 가서 보시면은, 여기 두아디라 여기 보이시죠? 중간에.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면 동그랗게 제가 빌립보라고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써놓은 거 보이시죠? 왼쪽에 저기 마케도니아, 예, 마케도니아. 제가 봤을 때, 여러분 봤을 때 오른쪽에요? 예, 오른쪽에 위에 가면은 동그랗게 해놓고 제가 빌립보 이렇게 해놨잖아요. 빌립보. 그렇죠? 예. 그렇게 돼서 저 빌립보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유럽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유럽에 속해 있고, 여기 지금 두아디라는 아시아에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 자, 그런데 직선거리는 한 350km, 400km 되고, 이렇게 돌아서 배를 타고 가든지 돌아서 가면 500km, 600km 이런 되는 이러한 도시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요? 예, 자주색 옷감을 파는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다. 맞죠? 이런 그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여인을 만나잖아요. 16장 14절 가서 보니까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가장 먼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루디아인데, 이 루디아의 고향이 빌립보가 아니고 어디라고요? 다시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예, 저기 지금 빌립보에서 사는데 원래는 어디예요? 집이 두아디라라도 두아디라. 예,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아디라가 이런 데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아디라에는 염색 공업이 발전했어요. 염색. 염색 중에 제일 귀중하다고 하는 게 저 자주색으로 만든 왕이나 지금도 누구만 저런 거 입냐? 천주교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들만 저런 컬러의 그런 옷을 입는데 지금은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자주색 저 이 염색해서 만드는 게 그게 이런 벌레 같은 걸 사용해서 저걸 만들어야 되는데 무지무지 비쌌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고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게 저 자주색 옷감인데 저걸 어디서 만들었냐? 두아드라에서 만들었으니까 염색 공장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그런 그 도시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영향을 받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이제 빌립보로 갔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듣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도시의 주민들은 이런 그 염색 공장 하는 그런 데 다니는 직공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옷감을 만들어서 파는 상인들 그 다음에 여기 버가모가 있고 동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 여기 두아디라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여기 수도처럼 이 커다란 도시가 있으니까 여기에 많은 군인들을 배치해서 이런 이교도 적군들이 침입하면 먼저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군인들도 이제 많이 거주하고 이러다 보니까 두아디라에 이제 교회가 생겼는데 누가 세웠다는 얘기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다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세우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세우든지 또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 빌립보에 있던 그 루디아가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돌아가서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람들이 두아디아라고 하는데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대다수가 이방인들이고 일부가 이제 유대인이 있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는 이런 버가모나 에베소 이런 것처럼 이렇게 멋있고 웅장한 그런 도시가 아니야. 볼품없는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중에 가장 긴 메시지를 두아디라 교회에 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는 메시지가 길면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여러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데 제일 긴 서신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합쳐서 16장 13장 합쳐서 29장 신약성경에서 29장 되는 데는 고린도 교회뿐이 없어요. 서신서든 복음서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엄청나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다. 아주 짧으면 오히려 어느 때는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긴 편지를 보냅니다. 긴 편지. 그래서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8절 가서 보면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불꽃 같은 눈과 정죄된 놋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세 교회를 살펴봤는데 또 앞으로도 이제 세 교회 또 살펴볼 텐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말을 전하기 전에 그 교회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그 내용을 담은 그런 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으로 이제 나타나시고 이분이 여기 한번 그림을 한번 가서 보세요. 저 위에 가서 보시면 불꽃 같은 그런 눈 거기에다가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짓밟아서 누르는 이런 그 근데 정제된 노신데 여러분 노수로 밟으면 남아나는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정제된 그런 노 아주 깨끗하게 거룩하게 흠이 없는 그런 걸로 해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보면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발로다가 밟으시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 불꽃 같은 눈 가지고 그렇죠 정제된 그런 이런 발을 가진 그런 분이 근데 본인을 누구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벌써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게 좋지 않은 징조구나. 그렇죠? 네가 벌써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좀 인자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그래도 책망이 좀 덜 심할 것 같은데 지금 저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셔서 진노의 포도주트를 밟으시는 것 같은 그 발을 내가 그런 발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특별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는 거 이런 거 보니까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이 교회에 있구나. 이 교회에 있구나.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요 말씀만 딱 읽어도 한 절만 읽어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계시록에서 단 한 번 여기에만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위엄이 지금 나타나 있잖아요. 이런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 그 다음에 이 정제된 이런 이 노수로 된 이와 같은 발을 가진 그런 분들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습의 그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나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태양신이나 로마 황제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얘기는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나는 누구의 아들이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동등한 권위를 가진 그런 걸로 표현이 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 서서 신문을 받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렇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 신성모독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하나님이라고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여러분, 아들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들 하나님은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 세 인격체 중에 한 분을 이야기할 때 그게 아들 하나님이에요.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저 영원 무궁토록 세 분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이야기처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낳고 그러는 게 아니고, 원래 그 아들 하나님의 호칭이 아들 하나님이에요. 아들 하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신성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인성을 표현할 때는 사람의 아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다.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두아디라에 황제 숭배도 있고 제우스 신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숭배하는 그런 것들, 아폴로 신당 숭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소개하는 거는 이 모든 건 다 우상들이고 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펴보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지금 나타났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타이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거 이야기하면서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는 맨 끝에 가서 보시면은 27절에 그가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에 그릇같이 부서 산산조각 내고 하는 그런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냐? 시편 2편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편 2편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그런 세상의 모든 민족들, 이방 민족들이 결국은 이 아들이 휘두르는 쇠막대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선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는 그런 내용이 시편 2편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시편 2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아들, 그 아들이 바로 나라고 하는 거를, 그걸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두아디라 교회의 목회자에게, 또 목회자를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이 19절에 나옵니다.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그 다음에 여기 사랑이 진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건 진하게 돼 있는 건 charity, 말 그대로 열심히 희생 봉사하는, 남을 위해서 사는 그런 그 사랑, 섬김, 믿음, 그 다음에 내 인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와요. 내 행위. 행위가 지금 두 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행위. 그거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것이, 마지막 행위가 처음 거, 처음 행위보다 더 많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도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짓 가르침, 거짓 교리, 음행,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인데, 그래도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신실한 자들이 있어서 칭찬받을 만한 그와 같은 행위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고 있다고. 거기 가서 보니까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인내가 있고 이렇게 이제 돼서 모든 교회들이 갖춰야 될 그와 같은 그 덕목들, 이것들을 이 두아디라 교회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 교회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 구원받은 자들이 있고 이들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그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행위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내 행위, 내 행위, 그 이야기하면서 나중 마지막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다. 다시 말해 믿음의 행위라는데 그 믿음의 행위가 날이 갈수록 점점 진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 이제 가서 보시면 일단 2장 가서 첫 부분에 가서 보시죠. 2장에 2장 2절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렇죠? 이렇게 행위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에는 이 행위들 중에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것들을 직접 열거를 하십니다. 거기 2장 2절에 뭐라고 돼 있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 다시 말해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지만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아냈다. 그 다음에 2장 6절에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다시 말해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에베소 교회에는 그런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교회의 순수성. 신학교의 특징이 뭐냐? 제사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와 달리 인간 제사장이 이 성도들을 타고 누르는 그런 일이 없어야 그래야 그게 진정한 신학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행위가 다시 말씀드려 이렇게 물질적으로 수고하고 힘을 들여서 수고하고 하는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행위 이런 것들이 에베소 교회는 있는데 여기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행위는 많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봉사하고 힘을 들여서 뭔가 헌금을 많이 내고 하는 그런 외적인 행위는 많이 있었고 날이 갈수록 그게 점점 더 많아졌는데 내적인 성장 그다음에 내적인 분별력 이런 것들은 없는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악한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생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그 전에 나왔던 서머나교회 또 그 전에 나왔던 버가모교회 이런 데는 황제 숭배 이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외적인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한 핍박은 크지 않았어요. 문제가 뭐냐? 내부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내부에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져요.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져요. 이렇게 되니까 악한 것들이 이렇게 밀려 들어올 때 그래서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교회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2장 20절에 주님이 이제 책망하신 내용이 그 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얘기 쓸 것도 없어 그냥 한 줄 딱 쓰고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서 그 다음부터 쭉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다. 뭐 자매님들이 교회 와서 일하고 하는 거 이런 거 문제 삼는 거 아닙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어떤 여자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거를 이 교회가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자기를 여대언자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여자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거기 써 있네요. 내 종들을 가르치고 이들을 꿰어갖고 유혹을 해갖고 음행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뭐 이교도 신전에서 음행을 하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런 영적인 의미의 음행, 간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고 신랑인데 이걸 버리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한다. 이런 일이 두아디라 교회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칭찬하고는 그 다음에 그냥 직격탄을 예수님이 날리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 자 일단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런 말 그리스 이름의 뜻은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 제물을 그 뜻이 두아디라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 행위는 많아요. 뭐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천주교의 미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천주교의 미사. 천주교의 미사는 매번 미사를 드릴 때마다 저 하늘에서 예수님을 데려다가 그래서 거기 이 빵 조각이 예수님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희생 예물로 컨티뉴얼리 계속해서 드리는 게 그게 미사거든요. 이런 행위를 이 두아디라 교회가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저 여자가 이제 나오는데 바빌론, 음녀 바빌론, 여러분 이제 나중에 17장, 18장 이런 데 가면 그 여자가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금잔을 들고 그러고서는 그리고 성도들을 유혹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 여자를 여기서는 이세벨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 끝에 가면은 음녀 바빌론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이 여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어느면서 장악을 하고 그리고 거짓 교리들을 가르치고 성도들 영적으로 음행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그런 희생물을 먹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현시대 교회들처럼 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는 옵니다. 나 어디 교회 다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고 오히려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세벨, 또 이세벨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의 과반수, 나중에 이제 다음 교회 가면 이제 4대 교회가 나오는데 이게 넘쳐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살아있는 사람, 100명 중에 살아있는 사람만 5명 남고 나머지는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죽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 열정을 잃어버리기 시작, 차례차례 잃어버리면 이렇게 잃어버리다가 여기 두아디라쯤 가면은 반은 가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교회에 반은 가짜야. 나중에 4대 교회가 한 95% 가짜. 이렇게 되는 걸로 교회가 타락하는 그런 그 모습이 이제 성경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 이게 두아디라 교회는 나온다고 해요. 예, 뭘 가르친다고 해요. 근데 교회 나온 사람의 한 절반 정도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교회 와서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버젓이 크리스찬 행세를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두아디라 교회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을 버리고 우상에게 바친 그런 재물들 먹기도 하고 남들에게 그걸 먹으라고 하기도 하고 결국은 영적인 간음을 하자. 예수님 외에도 다른 데 구원이 있다. 그렇죠. 어느 종교를 가져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 WCC하고 WEA하고 이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그게 두아디라 교회의 그런 그 형태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대언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사람이 대언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여기 기록해 주신 건 십계명의 돌판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이 다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말씀들을 주시고 그 말씀들을 가서 대언자가 대신 전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7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대언자에 대한 정의가 거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7장 1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니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말을 잘하는 아론, 너 말을 못하니까 내가 할 말을 내게 주면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누구에게 전해? 아론에게 전하면 아론이 가서 너의 대언자가 돼서 파라오에게 그 말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너는 말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해요? 아론에게 말하면은 내 형 아론은 파라오에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론이 뭐라고 그래? 1절에 내 형 아론은 대언자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모세가 하라고 하는 말을 아론은 거기다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을 모세가 그대로 전하면 아론은 그 말을 듣고 가서 파라오에게 모세가 주는 대로 그대로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대언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뭐 이상할 것도 없죠.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니까 하나님의 대언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대언자를 대적하는 거짓 대언자가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이 안에 들어오는데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되냐? 여기 두아디라의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여자 대언자, 여자 목사나 설교라는 이런 사람이 돼서 말씀을 가르치고 거짓 교리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이런 일을 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거짓 대언자가 횡행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그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다. 그래서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거짓 대언자가 너희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한국에 있는 교회 안에도 거짓을 전하는 것과 같은 대언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20절에 가서 보시면 거짓 대언자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그래야 이 민족이 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짓 대언자가 우후죽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멸망의 원인이 뭐냐? 성경 가서 보니까 거짓 대언자라는 거예요. 거짓 대언자. 가서 보니까 예레미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14장 14절에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대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대언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너에게 거짓 환상 계시와 점술과 허무한 것과 자기 마음에 속이는 것을 대언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백성에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거기 가서 엎드려 절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옳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무너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가 패망할 당시에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몇십 명 정도만 하나님을 알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돼서 결국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 대언자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된다.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고 신약성경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false prophet, 거짓 대언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단수로 4번, 복수로 7번, 총 11번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 그때 이 땅에 이루어질 그런 일들, 이게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징조가 있냐,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인다고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에 거짓 대언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속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속아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분별력을 잃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구분을 못하니까, 속아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교회가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이와 같은 불행을 맞이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대언자의 특징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이게 성경 말고 기도하다가 입신하다가 나는 직통 계시를 받아서 내가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직통 받아갖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다 나오면 그냥 100% 거짓 대언자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나는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다. 이게 보통 신성모독이 아니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이런 교회의 특징이 뭐냐? 헌금을 많이 강요합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 자기 교회, 이 교회만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기 때문에, 이게 북한의 공산당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지상의 유토피아를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에다 속아 넘어가는 것처럼, 이 교회만 구원이 있고 직통 계시가 있고 이렇게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갖다 바치고도, 그리고 모자라서 빚까지 갖다 내고 하는 그런 일이 그런 교회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설교를 들을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거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말까지 하고, 그래서 내 설교가 이해가 되는 사람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 등등 이렇게 이제 나가면은 이거는 거짓 대언자, 거짓 선지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통해 이렇게 해서 복음서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기록이 되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AD 95년, 96년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그걸 다 하나님의 계시는 멈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지 지금도 계속해서 계시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데 빠지게 되면 분별력을 잃게 되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고 말 그대로 완전히 망쳐놓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 그건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꿈 본다 그러고 환상 본다 그러고 점치는 기도 한다 그러고 유명하다 그러고 이렇게 되면 다 거짓말쟁이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심판받을 여기 나와 있는 이세벨과 같은 그와 같은 이 거짓 대언자라고 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런 세대, 표적을 구하는 이런 세대를 가리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간음하는 세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영어로는 adulterous generation,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는 간음하는 세대, 예수님이라고 신랑과 남편을 두고 딴 데 가서 무언가를 자꾸 찾으니까 그게 뭐예요? 간음하는 거잖아요. 자기 남편을 버리고 딴 데로 가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adulterous generation, 간음하는 이런 시대가 표적을 구하고 꿈을 구하고 환상을 구하고 직통 계시를 구하는 거지. 성경 말씀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다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 다른 계시는 없는 거란 사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더욱이 이 신약 시대에는 여성 대언자가 나타나서 강단에 서서 성도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디모데 전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가서 보니까 2장 12절에 더욱이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여자는 잠잠히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직무를 여자가 수행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돼 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고 한 여자 대언자를 허용을 해갖고 이 사람에 와서 설교도 하고 뭐도 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악한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지금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 거기 가서 보면 목사의 이런 것 같은 그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2절 가서 보면 감독, 지역교회 감독, 목사는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뭐의 조건이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래서 여기 강단에 서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는 이 일은 남자가 우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창조 질서상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남자 형제들 통해서 이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당시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뭐 60년, 70년뿐이 안 된 그런 시점인데 벌써 이미 누가 나타났다고요? 여자 설교자가 지금 나타나서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그 이세벨이라고 지금 여자가 나오는데 정말 그 여자의 이름이 이세벨이었는지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어떤 그 여인 나타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이 있는데 그거를 이세벨이라고 지금 표현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왜 이세벨이라 그랬냐? 구약 시대 이와 같이 동일한 일을 했던 이와 같은 악한 여자가 한 명이 존재했잖아요. 그 여자의 이름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 이스라엘은 15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게 구약 시대인데 이 구약 시대를 둘로 나누면 율법 시대가 있고 대언자들의 시대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은 모세고 대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그러면 구약 시대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모세 시대에 거짓 대언자 유명한 사람 하나 등장하죠. 누구예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 시대에 유명한 거짓 이런 그 선지자 대언자가 하나 등장. 이게 누구냐? 이세벨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율법 시대 그 다음에 이 대언자들의 시대에 여기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사람들 멸망으로 이끄는 그 사람들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발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세벨이 나오고 이렇게 돼서 구약 시대에 있는 그와 같은 실례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구약 시대 저 이세벨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이세벨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도 이 여자가 하는 이 일 이거를 용납하고 계속해서 일을 두면 결국 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신뢰를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6장에 가면 아합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오는데 이 아합의 아버지 이름이 오므리입니다. 이 오므리가 글쎄 며느리를 하나 이렇게 중매해서 맞았는데 이 며느리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거기 가서 보니까 16장 가서 보니까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주의 눈앞에서 악을 많이 행했다.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서 걷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한 사람 하나를 들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에요. 금송아지를 저 위에 아래다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가르친 사람이 여로보암이. 근데 그 여로보암이 한 일은 세발의 피라는 거예요. 아합이 한 일에 비하면. 그러니까 아합이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죠. 그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서 걷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악한 죄들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어떻게 했냐.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또 가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가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집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작은 숲을 만들고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 모든 왕들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분노를 더 많이 일으켰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가운데 가장 사악한 왕 하나를 들어라 그러면 아합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합이 행한 일 중에 가장 악한 일이 뭐냐? 여기 가서 보니까 시돈 사람들의 왕 엘바알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옛바알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던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그 바로 위에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그 레바논 두로와 시돈에 이 엣바알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던 이 제사장이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펠레스라고 하는 그 시돈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요. 그래서 이제 바알과 아스다롯을 여기 레바논에서 이렇게 섬기다가 이걸 좀 확산해야 되겠다 해서 가만 보니까 요 밑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딸을 그쪽으로 보내야 되겠다 해서 뭐 많은 돈을 주고 뭐 보물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 오므리하고 이렇게 해갖고 아들 아합에게 이제 아내를 주는 그런 일들이 아마 이제 생겼겠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그 여인이 개종하기 전에는. 그렇죠? 아, 왕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버린 거예요. 이런 악한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아합과 그의 아버지 오므리는 이걸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여로보암이 죄를 짓는 것, 이것 이상으로 훨씬 더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이 아합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이제 이 레바논에서 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우상단지들도 다 가지고 내려오고 또 모두 데리고 왔겠어요. 그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다 데리고 내려왔겠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데려와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다 잡아서 족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 엘리야하고 이제 한판 붙는 그런 승부가 이제 갈멜산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엘리야가 이겼는데 이긴 다음에 이세벨에서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호렙산으로 시내산으로 도망가서 동굴에 가서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나오라 그래서 쓰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대원자는 다 죽임을 당하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해서 제가 여기로 도망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대원자들이 많았는데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나 하나 남았습니다. 나 하나. 이 정도로 이 아합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 이 섬기는 이와 같은 그 믿음이 완전히 파멸을 당했는데 그 일을 주동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여자 대원자가 있다.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불꽃 같은 눈을 하고 정제된 그런 옷을 가진 그런 발을 하고 그러고 뭐라 그래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와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내가 밟을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그냥 다짜고짜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어떤 것들을 가르쳤냐. 그 당시에는 이 이원론이라는 것도 다른 얘기를 하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를 이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몸을 가지고 사는데 이 육체를 가지고 뭐 신전에 가서 신전에 있는 창녀들하고 뭐 같이 음행을 벌이든 무슨 일을 하든 악한 일을 짓고 뭘 다 해도 그냥 구원만 받으면 하나님 그 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지 나머지 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영지주의 그런 믿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거를 이원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 구원받는 그 일만 여러분이 하면 그 외에 육신을 가지고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지금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서 신전에서 음행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근데 문제가 뭐예요? 교인들 가운데 분별력이 없고, 거기도 무슨 목사가 있었지 않겠어요? 두아데라 교회 사자, 여기 목사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 목사가 그걸 컨트롤을 못한 거예요. 컨트롤을 못하게 돼서 그 교회 안에 적어도 과반수 정도가 거기에 끌려나가요. 교회는 교회라고 불리는데 그 과반수는 가서 보시면 알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회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본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 교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런 악한 일이 생기게 됐다. 21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이 이세벨에게 줬는데 회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누구에게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회개할 기회를 줘요. 이렇게 악한 일을 한 이세벨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어떻게?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 속으로, 죽음의 침상 속으로 던질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한 자들도, 여기 지금 간음한다 그랬잖아요, 그 여자와 함께 간음했다고 하니까 그 여자가 행하는 그 악한 영적인 일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사람을 간음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란 속으로 던질 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큰 환란은 계시록 4장 이후에 나오는 창세 이후에 한 번 주어진 그 큰 환란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AD 90년경에 이렇게 돼서 어떻게 큰 환란 속으로 들어가서 엄청난 핍박을 받는 그런 일이 이들에게 이제 생겨서, 여기 나와 있는 큰 환란은 7년 환란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어요. 극심한 고통 속으로 집어넣어서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러니까 그 여자와 함께 그 교리를 가르치고 그런 음행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을 그 여자의 자식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거짓 대언자들 용납하고 또 그녀의 자녀들을 용납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사망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 교회를 심판하면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자들 다 가려내 갖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극심한 심판을 심판하면 그때 교회들이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이렇게 믿음의 행위를 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동기가 있고 의도가 있잖아요. 사람의 눈엔 그게 안 보입니다. 사람의 눈에.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 있는 그대로 속 중심과 마음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사람에겐 안 보여요. 여러분 제 속 중심 보입니까? 제 마음 보여요? 제 아내도 못 봐요.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의도와 그 다음에 동기까지 다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앞뒤 문맥으로 봐서 여기 나와 있는 이세벨과 그 이세벨을 추종하는 그녀의 자식들은 교회는 나오는데 실제로 마귀의 자식들이다. 여기저기 하면 우리 오면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교회 뭐 이런 일반 교회에 가면, 우리 교회는 그런 걸 하지 않지만, 근데 이름만 적으면 교회 다니는 걸로 해서 인원수 늘려갖고 다 몇몇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다수가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인 민감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 거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 예, 음욕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다.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세력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천주교의 유래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이 kidbible.com 성경지킴이 사이트에 가서 자료실 거기 가서 문서 자료에 가서 보면 무료로 다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천주교회라고 하는 데가 어떻게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수많은 사람들을 여기 이세벨처럼 마귀에게로 이끌고 가고 있는가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천주교의 유래라고 한 책을 무료로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세벨과 같은 이런 거짓 대언자를 추방하고 회개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24절,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음을 졸이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처럼 그렇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WCC가 뭐고 이게 목사들이 좌익하고 뭐 공산당이 좋다 그러고 지금 다 이러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나 마음이 졸여갖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나 하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대로 해야지 어떻게 성경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순수한 사람들이 두아들학교에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 그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자들, 즉 이 교리, 이세벨이 가르치는 이와 같은 이 영지주의 같은 이런 교리, 이런 교리들, 이런 거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만 알고 있는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만 알고 있는, 그렇죠? 이게 사탄의 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와서 우리만 알고 있는 신비, 우리만, 그렇죠?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탄의 깊은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 거 알 필요도 없고 알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이나 이 이세벨의 교리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나오는데 예, 실제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 오직 뭘만 알고 있어요? 사탄의 깊은 것만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걸 알지 않는 사람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졸이면서, 그렇죠? 그 모든 자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내가 다른 어떤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그런 시대에서 지금 사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든 그런 일이기 때문에 딴 짐은 내가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다. 우리 지금 사랑침례교회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있다는 거, 이거를 믿고, 그렇죠, 이걸 지키고 이것을 보급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여기 모여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거 어떤 거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저도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바이블 빌리빙 하는 이런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 외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의 교리를 따라서 사탄의 깊은 곳을 알고 자기들만의 신비가 있다고 그러고 사람들을 모으고 하지만 우린 그걸 다 버리고 마음을 졸이고 주여 저건 아니니까 제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우리 교회 지금 나와서 킹제임 성경을 들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거 외에는 다른 짐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다. 이걸 기억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아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성경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아이들 올바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가치가 있잖아요. 신약시대 교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이거를 저와 여러분 지키고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무언가를 뭐 외국에 나가서 선교했다 이런 모든 것들 저도 알면서도 그것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 교인들에게까지 부과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 지키고 있는 것만도 이것만 하기에도 우리가 지금 힘이 버겁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믿음 생활 하십시오. 그렇죠? 이 킹잼 성경 들고 믿음 생활 하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그것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겠다. 그가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의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긴다는 건 말씀드린 대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뭐 특별히 이기는 자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행위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나중에 예수님 천년왕국 오셔서 온 세상을 민족들을 다스리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쇠막대기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와 같은 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이 두아들학교에 남아있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8절에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벽별,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예수님 자신이 새벽별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나눠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이 두아들학교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잖아요. 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셔야지 여기 나와 있는 사람처럼 구원만 받으면 나머지는 다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거는 이세벨의 교리고 악한 교리예요. 이거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성경대로 믿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못해오던 거 혹시라도 있으면 다 버리고 나는 그냥 성경대로 믿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예수님이 그것만으로 족하다, 그것만으로 족하다고 이야기해서 더 큰 일 하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 족해요. 저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 생활 하는 거,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 보급하는 거, 그렇죠? 그 일을 위해 애쓰는 거, 그것만으로 족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 하나님의 이 격려의 말씀이 우리 사랑친구에게 모든 사람들 기쁘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